안녕하세요. 시사을 거진 제주의 박혜진입니다. 최근 태영호 국회의원의 4.3 왜곡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대응이 윤리위원회 제소에 이어서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 4.3 사건과 또 희생자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요. 현행 제주 4.3 특별법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칙 조항과는 연계돼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매거진 제주, 오늘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동우 교육의원과 얘기 나눠보고요. 또 제주 버스 준공영제 개선 용역과 또 트램에 대해서 김대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고교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자, 오늘 2025년도부터 이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최근에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시간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조례안 발의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1995년에 5.3.1 교육개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큰 변화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서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에 도입이 돼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거든요.
네.
그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 2018년부터 착실히 준비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 시도의 교육 여건과 우리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고교학점제 뭐 제가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 좀 의원님께서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조금 더 쉽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제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고교학점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현재 그 대학처럼 학점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고등학교에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에 임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대학생처럼 자신이 진로라든가 적성이라든가 흥미에 따라서 시간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학생들이 그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학점이 누적이 되어서 학점은 고교학점제가 되면 192학점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고교학점제.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고교학점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고교학점제의 그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자율성과 그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기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학생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교과의 지식을 전달하고 대학을 진학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에서 학생 개개인이 성장을 도와주면 물론이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배움의 질을 보장하는 선생님들이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학습 전문가로 학생과 같이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점이 저는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장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반면에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타시도라든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시간 관계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우리 나이로는 16세에서 17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흥미가 이 시기에는 자주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로를 결정하는 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학교에서 무리하게 선택 과목의 숫자를 늘리게 되면 학생들이 선택의 폭은 분명히 넓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정 과목에 학생들이 이렇게 몰리거나 수강 인원이 미달이 돼서 과목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따라서 선택 과목을 무한정 늘린다고 하면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수업의 질이 오히려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고교학점제가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목 하나하나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학교의 노력, 즉 선생님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제주인 경우는 수도권이나 뭐 기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 숫자도 좀 적고요.
네.
또한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제주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국 2025년도에 다 도입이 된다 그러면 지역적인 어떤 차이가 크겠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결국 평가에 대해서 이게 뭐 상대평가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절대평가로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의원님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그 평가 방식은 성취평가제로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진로 선택 과목은 학교 현장에서 뭐 A, B, C에서 3단계 성취도를 좀 표기하고 있는데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게 되면 예, 뭐 공통과목이든 선택과목이든 모든 그 과목인 경우에 A학점부터 B, C, D, E까지 해서 5단계 성취도가 이제 표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단,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과목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성취도하고 석좌 등급이 같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상대평가 요소가 일부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반응은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예, 그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2018년부터 뭐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2019년부터 도내 22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고교학점제 뭐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교과 특성화학교라든가 에듀테크 선도학교도 하고 있고 또 온오프라인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한 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해서 고등학교와 대학이 그 연계하는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제 선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학교에서는 어떤 간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는 대단히 많은 그 예산이 좀 소요되거든요.
네.
현재까지 보면 뭐 교실을 증축한다든가 아니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데에는 대략적으로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2025년까지는 한 730억 원 정도의 그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 사업입니다.
네. 지금과 돈에 필요한 예산이 730억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2025년까지 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일부 15만원 학교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걱정되는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뭐 앞에서 뭐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지만 이 예산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이 좀 불리한 점이 있어서
예.
이 고교학점제가 괜찮은 건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교육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의회와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교육청이 서로 합심하고 또한 도청이 제주도 도정이 조금만 협력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뭐 일단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고 연구학교라든가 선도학교도 운영이 돼야 되고 또한 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과 행정이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방안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뭐 교육부 장관이나 제주특별도지사 및 우리 도내에 있는 관계기관과의 그런 그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고교학점제 지금 전국적으로도 여러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직 또 추가적으로 결정돼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요?
예예. 예. 많은 그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수도권이라든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일단은 교육 환경, 여건상 좀 불리한 점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 대학수 좀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뭐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그 기관들도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찾아서 교육청에 좀 권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조례를 제가 만드는,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많은 그 과목을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을 늘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질 걸로 보거든요. 어떤 간에 우리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그런 선택 과목을 좀 개설을 하고 그에 따른 인력풀 강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결국 이게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가 교육청이 하는 그런 그 국약점제 안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고교학점제 지금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좀 다듬어줘야 될 것 같고 제주도 의회에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그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 이 제3항에는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으로 두고 있거든요. 근거를.
네.
그래서 우리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주도 교육청도 고교학점제의 그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청과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제주도청으로부터 어떤 행정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 도청에는 그 산하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직속기관에 많은 그 인력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인력풀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활용한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타 시도는 이미 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시도도 있는데
네.
아마 우리 제주도 교육청도 조만간에 그 고객학습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그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요. 저 역시 고객학습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그런 조례안도 좀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타 지역에선 벌써 고교학점제 센터가 마련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제주도 좀 발빠르게 준비해야 되겠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올 한 해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또 관심 갖고 활동할 생각이세요?
네, 저는 의원으로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시행 계획이라든가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제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평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지금 거론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인성, 즉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런 정책에 대한 그런 점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뭐 시장님 자님들께 말씀드린 우리 제주 고등학교에서 이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인터뷰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시죠.
예, 저희들은 이제 제주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제주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그 대계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정책을 뭐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 시책에 대해서 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자, 이 시간 고교학점제 관련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기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김 기자의 이 기사 시간입니다. 자, 김대일 기자.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예, 해마다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 개선 용역이 나왔는데요. 용역안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오영원 도정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된 트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또 개선 방안을 담은 용역인데 자,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잖아요.
예, 원래는 지난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시스템 개편 용역은 노선 개선 개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도심에서 버스 이용자들이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내 급행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지금 제주시 동지역이 대중교통 수요 전체 도내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시내 함덕과 하기 그리고 제주국제대와 제주항 이 두 개 노선에 급행버스를 신설하는 내용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대전과 남원을 연결하는 동서쪽 급행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용역지는 이 도심 급행버스가 도입되면 대중교통시간 예를 들어서 함덕에서 하기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이 기존 85분에서 74분 약 1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도심 급행버스를 포함해서 다른 개편안은 또 어떤 건가요?
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내 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을 포함해서 올해 상반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에 급행버스 32대를 도입합니다. 반대로 폐지되는 노선도 있는데요. 장거리 2개 노선을 단축하고 기존의 13개 노선은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기존 13개 노선은 통폐합하고 12개 노선은 아예 폐지할 전망입니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출퇴근 그리고 통학시간대에는 맞춤형 버스를 도입해서 배차 간격을 평균 37분에서 28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대로 수요가 적은 노선과 시간대는 배차 간격을 늘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 지역에는 탄력 노선형 버스가 도입됩니다. 제주시 에어룹 수산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시범 도입된 뒤 단계별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수요를 고려해서 시내 지선 8대와 읍면 지선 5대를 중소형 버스로 버스 규모를 좀 줄여서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리 공익성이 강조가 되지만 마냥 적자가 반복되는 노선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요.
네, 중공역 버스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적자가 크다는 것인데요.
네.
대표적인 이 적자 노선이 관광지 순환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 순환버스는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노선 개편안을 통해서 한 217억 정도의 재정 여유가 발생할 것이다. 좀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영훈 노정에서 트램을 재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12일 제주 웰컴센터에서 제주형 수소 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이제 큰 틀의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트램은 철도법에 따라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철도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요. 법상 철도법에 따르게 되는데 이 포럼에서 제시된 가격, 초기 가격 투입 비용이 킬로미터당 200억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심사인데 포럼에서는 일안으로 제주도가 가칭 제주교통공사를 만들어서 전체 사업 예산을 아예 공공예산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하나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민간 사업자가 아예 운영 주체가 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제3섹터 방식인데요. 사업 주체를 국가공기업과 민간이 공동 주체가 되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사업 주체의 국가공기업으로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입이 유력한 기종은 울산에서 지금 실증 중인 현대로템의 수소 트램입니다.
네. 자, 트램 도입은 지난 도정에서 추진을 했지만 경제성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우금민 도정 시절 처음 추진됐지만 당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라서 2012년 공약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2016년 원희룡 도정이 제주교통혁신계획을 통해서 트램 도입을 선언했지만 신교통수단 도입 시기를 2023년 이후로 미루면서 사실상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오영훈 지사가 수소 전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 노선, 수소 전지를 연료로 사용하고 철도 선로가 보이지 않는 무가선 수소 트램을 제시하면서 다시 트램이 정책 과제로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영훈 도정은 이 트램의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수소 트램은 그게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제시된 수소 트램은 수송 인력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주의 수소 트램에 철도 설비 규모에 대해 최소 가로 2.9m, 세로 3.8m 정도의 규모의 그 트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트램의 총 길이, 그러니까 한 크기 얘가 21m에서 35m 정도 규모가 되겠죠. 그럼 그럴 때 정원은 93명에서 최대 144명까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제주에 도입하려는 트램의 최대 속도가 시속 50km에서 70km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시 용두암에서 금능해수욕장까지 한 40km 거리를 중간 뭐 정차를 한다라 그래도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버스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제성, 연계성 함께 제시해야 될 것인데 이 트램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관광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심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제주도 전체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회는 오는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나온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휘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류도성 아나운서가 시사 매거진 제주 정보 게시판을 전합니다.
시사 매거진 제주 정보 게시판입니다. 서귀포시가 2월 28일까지 숲 치유 테라피 프로그램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일주일에 두 차례 마련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산림치유 지도사가 직접 걷기 명상과 밸런스 워킹 등의 숲속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산 사항은 769-306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 제주 들불축제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희망을 품은 제주 들불, 세계를 밝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마상마의 공연 같은 공연 프로그램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 축제 주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728국에 27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성의포시가 2월 28일까지 감귤원 2분의 1 감벌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노지 감귤원에서 감벌을 희망하는 농가로 작업비와 감벌 작업에 따른 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769개 270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주시가 2월 20일까지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추진 중인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지역 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비롯해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지원, 육성지원사업 지원 등의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728국에 332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3월 12일까지 2023 제주시 올해 책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방법은 우당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투표하면 되고 제주문학과 청소년 분야 등 부문별로 한 권씩 모두 네 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28국에 83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사매거진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혜진이었습니다.
.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CBS 아기